BOA 최진희입니다. 미국 상원 양당이 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부양책을 마침내 타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19일 심야 토론 끝에 부양책을 통과시켰다면서 척 슈머 상원 의원은 협상 뒤 기자들에게 돌발 변수 없이 지금 방향으로 계속 가면 20일 부양책을 표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일 상원 표결에서는 신종 코로나 부양책과 함께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도 함께 통과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부양책에는 실업수당 보조금과 각 가정에 대한 현금 지급, 학교와 의료시설 지원책, 백신 배포 예산 지원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7,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현재 신종 코로나 감염자 자체 집계 결과 대륙별로 유럽이 2,16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미가 1,790만 명, 중남미 1,450만 명, 아시아가 1,300만 명 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에 따른 사망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씩 발생하는 미국은 지난 월요일 기준 숨진 사람이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백신 배포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육군 장성 구스타브 페르나는 배포 초기 단계에서 각주에 전달될 백신 수량에 대한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페르나는 기자들에게 오류를 바로잡고 있으며 이제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페르나의 사과는 12개 넘는 각주 주지사들이 연방정부로부터 받게 될 백신 수량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영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19일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더 전염성이 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은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신종 코로나 변종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긴급 봉쇄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신규 호흡기 바이러스 위협 자문그룹이 지난 며칠간 변종을 분석한 결과 변종이 더 심각한 질환이나 높은 사망률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훨씬 더 빨리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이 영국발 항공기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내년 1월 11일까지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밝힌 가운데 이탈리아도 일시적으로 영국발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19일 자정부터 영국발 항공편과 열차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 독일 정부는 영국발 항공편 운항 금지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영국과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변종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회원국과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최근 러시아에 있는 미국 영사관 두 곳에 대한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외교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에서의 외교전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현재 보건 상황이 폐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있는 영사관 두 곳의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국무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자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예카테린 부르크 영사관 업무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CNN 방송은 전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주로 영사관 폐쇄 방침은 최근 미국 당국이 러시아를 미국 내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대규모 해킹 공격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미러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는 국회의원을 겨냥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9명이 숨지고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공식화됐습니다.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여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의 승복을 안 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공식화됐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제 대통령 선거는 지난 11월 3일에 실시돼서 결과가 나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복을 안 해서 다소 그 정치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이제 공식화됐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워낙 나라가 크고 해서 연방제 국가이고 간접 선거제를 그래서 일반 미국인들은 11월 3일 선거를 해서 이제 주별로 선거인단을 먼저 뽑고요. 그런 다음에 선거인단이 다시 그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이제 최종 선출하는 제도인데요. 바로 이제 12월 14일 그러니까 그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선거 결과는 말씀드리면 그 미국 전역의 그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이제 선거인단이 투표를 했는데요. 바이든이 306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을 얻어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 그 VOA가 지난 11월 3일 그 선거 이후 전해드린 결과와 똑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를 승리했다 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인의 승리가 공식화됐다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선거가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하나 더 거치면서 더 굳어졌다. 그러니까 승리를 이미 지난 11월 3일 날 했고 더 공식화됐다 이런 거고요. 이제 남은 절차는 이 결과를 이제 그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그 상원에 전달이 되고요. 내년 1월 6일이 되면은 미 의회가 당선인 그러니까 조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최종 공표를 하고 그 뒤 1월 20일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그 46대 대통령이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가 공식화된 그 14일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그 소리를 잠깐 들어보시죠.
It's a position so extreme we've never seen it before. A position that refused to respect the will of the people, refused to respect the rule of law, and refused to honor our Constitution.
바이든 당선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이 제기한 대선 결과 불복 시도에 대해 그런 극단적인 태도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며 미국인의 영혼을 위한 이 전투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도둑 맞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이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여러 경합주에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세 영향이 없는 한 건만 이겼을 뿐 나머지 50건 이상의 소송에서 패했다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무엇보다도 연방 대법원 소송에 공을 들였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연방 대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좌절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화당의 펜실베니아주 우편 투표 무효 신청을 기각을 했고요. 또 텍사스주가 4개 경합주 대선 결과를 무효해달라면서 낸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경합주에서 요청했던 재검표도 다시 검표를 해본 결과 패배를 뒤집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하면 백악관을 떠나겠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지만 여전히 선거 부정, 선거 사기를 주장하면서 승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거듭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추가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대법원 판단이 두 번이나 나온 상황이어서 새로운 논리로 승리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시간은 바이든 당선인의 편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바이든 당선인의 공식적인 대선 승리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확정이 된 반면 트럼프의 소송은 계속 가로막히면서 지금 점점 더 그 시간 바이든 하는 시간이 1월 20일 대통령 취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최 기자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그 승복을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11월 이제 3일 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도둑맞았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이 사실 난처해진 것은 공화당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예. 여당도 이렇게 승복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그 관례고 전통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직후에 이제 선거를 도둑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공화당 입장이 이제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지난 한 달간 트럼프가 이겼다 그런 얘기도 못하고 또 바이든이 이겼다 이런 얘기도 못하고 상당히 좀 그 어려운 그 상황에 처했는데요. 14일 날 이제 선거인단이 다시 이제 투표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서 공화당의 이제 1인자죠.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바이든 후보의 그 승리를 인정하면서 이를 축하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그 인터넷 트윗으로 포기하기는 이르다. 공화당은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이제 트윗을 날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그 선거 결과를 그 인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보다는 그 불복하는 기세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좀 뭐라 그럴까 풀이 죽은 좀 예. 그 이른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이 선거인단 결과가 나온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해임을 했는데, 자, 이 법무장관이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약간 그 서로 이견을 좀 보이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해임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최근 불화를 빚어왔었는데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 예. 결국은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자진 사퇴 모양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한 달이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바 장관은 2019년 2월에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법무장관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이렇게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11월 3일 대통령 선거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면서 해임될 거란 관측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사례들을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관한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실망을 표시하면서 분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선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1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모의 사기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격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를 해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지난달 9일에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마크 에스퍼 장관을 해임했고요. 또 17일에는 이번 대선이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고 밝힌 크리스토퍼 크랩슨 국토안보부 사이버 기관시설 안보국 시사국장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로이드 오스틴 예비역 육군대장을 국방장관으로 내정했는데요. 오스틴 장군이 어떤 인물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새 행정부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로이드 오스틴 미역 육군대장역인데요. 흑인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아, 그리고 군내에 있을 적에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을 담당하는 중부군 그 사령관을 지냈고요. 2016년에 사성 장군으로 이제 퇴역을 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인이 아, 국방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만일 그 오스틴 장군이 그 미 상원에서 인준, 그러니까 국방장관을 해도 좋다, 이렇게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역사상 이제 최초의 그 흑인 국방장관이 되는 그런 역사를 쓰게 되는 그런 거고요. 오스틴 장군은 그 과거 경력을 보면은 특수전, 특수한 상황에서 싸우는 이런 그 전략 전술에 능한 특수전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웨스트포인트,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을 졸업하고요. 그 특수전 그 부대인 그 82 공정사단에 들어갔고 또 산악 사단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라크에 주둔한 마지막 그 미군 사령관으로서 상당한 그 업적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릴 것 같아요. 미국은 그 문민 통제 전통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국방 같은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나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주로 그 정치인, 민간인이 많이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 그 당선인이 그 사성, 흑인 장성을 이제 기용하려는 것을 보면은 뭔가 좀 그 바이든 대통령 이제 앞으로 이제 4년간은 일단 임기를 할 텐데요. 뭔가 좀 군사적 이런 것에 대비해서 경험이 많은 그런 군사 전문가를 그 국방장관 시키려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약간 방향을 좀 달리해서요. 북한은 아직 미국 대선 결과를 보도하거나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요. 왜 그런 건지 이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던 북한으로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승리가 반갑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나온 지 40일이 넘도록 공식 논평이나 서한 이런 거 전혀 없고 또 북한 매체에서마저도 관련 언급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미북 관계 전략을 재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 정상들이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러시아마저도 그 선거인단 결과가 나오면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를 하는 등 이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바이든 당선을 인정하고 있는데 북한만 계속 침묵을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침묵을 길게 이어가는 이유, 주요 원인은 아마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을 알지 못한다.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나오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북한을 특정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지칭하면서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두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더 이상 그 바이든 당선인의 그 확실한 입장 또 인수위원회에서 입장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북한도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그 속으로 굉장히 치열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건 없는 그런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하면 그동안 그 각별한 관계 그런 걸 감안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하면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또 1월 초에 열릴 그 제8차 당대회 여기서 이제 대미 정책 기조를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첫 번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공식화된 데 따른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 얘기를 해보죠.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어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이 실제로 백신 접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12월 14일부터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그 식품의약국이죠. FDA가 11일 미국 그 제약회사 그 화이자가 개발한 그 백신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백신이 전국에 이제 실려 나가서 이제 접종이 시작된 건데요. 1차 그 배포 물량은 약 300만 명분이고요. 우선 그 의사, 간호사, 그리고 노인들 그래서 한 2천만 명 1차 그 접종을 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18일에도 또 다른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나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모더나가 개발한 그 최첨단 백신도 승인을 해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로 이제 모더나에서 나가는 것이 한 600만 개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그 12월부터 일단 그 일반인에 대한 백신이 시작돼서 내년 봄까지는 순차적으로 백신을 모두들 맞아서 면역이 아마 생길 것이다. 그러면 한번 내년 여름부터는 좀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갖고들 지금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도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한국, 뭐 또 여러 아시아 여러 나라들 다 이 코로나로 걱정이 많은데 이 한국 아시아 국가들은 언제부터 백신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한국은 내년 상반기에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제약사와 또 국제 백신 기구 등을 통해서 약 그 4,400만 명분, 한국 인구의 약 88%인데요. 이 4,4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2월이나 3월, 내년 2월, 3월 정도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실제 접종 시기는 다소 늦어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단 상황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노인들 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 취약자가 1차 대상이고요. 또 보건인력과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등 이런 그 필수 서비스 인력 등도 1차 대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상반기까지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수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업과 협상과 개발 지원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미국 화이자, 모더나, 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등 각국 제약사들과 전체 인구의 120% 수준, 약 1억 5천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계약을 맺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중국은요, 또 그동안 긴급 사용 형식으로 의료진, 유학생들에게 백신을 접종해 왔는데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반인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북한에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제 뭐 백신이 필요하다,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또 그렇다고 또 필요 없다, 도와주지 마라 이렇게 또 그런 입장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북한은 그동안 그 언급을 보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외부 지원에 이제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공급할 용의를 밝혔는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코로나 환자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북한의 그 김여정 제1부 부장이 발끈을 해서 망언이다. 이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적도 있는데 아마 이것은 북한이 코로나 환자가 없는 것을 김정은 정권의 아마 유일한 업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백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이 내부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모순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는가 하는 그런 관측이 있는데요. 진짜로 어떤 것인지 환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어도 백신을 달래고 얘기를 못하는 것인지 상당히 좀 두고 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금지법 통과로 참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데요. 먼저 법안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한국 국회가 14일 통과시킨 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원래 이제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발전법 그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또 B라 그러니까 대북전달 선포를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고요. 만일 이 법을 어기고 위반을 할 경우에는 그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안의 법적 효력 어제부터 발생합니까?
네 일단 내년 3월쯤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에 정부로 이송이 돼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공포가 되는데요. 공포 후에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효력이 내년 3월 중에 발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계기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기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거고요. 또 그로부터 9개월 후인 내년 3월쯤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법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대북전단 그러니까 B라 얘기죠. B라가 그 남북관계에 이제 큰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6월에 북한의 그 김여정 그 제1부 부장이 대남 공세를 피면서 이 한국 그 탈북민들이 살포한 그 B라 대북 전단을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 탈북민들이 북쪽을 향해 뿌린 전단에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이고 그 부인 이설주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본 북한이 상당히 격노해서 이런 것을 금지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김여정의 그 담화를 보면은 이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그 일관된 입장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야당과 탈북민들은 물론 이를 반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 또 북한 인권단체들, 탈북민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 입장을 보면요.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다. 하지만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입법을 해도 되느냐. 그런 입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충분히 싸워볼 만한 위헌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민간 단체들도 남북한 당국 간 약속인 남북 합의서를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 또 북한 인권 단체, 탈북민 단체 등 24개 단체들이 함께 헌법 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입법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중 국경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를 북한에 반입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그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USB는 이제 컴퓨터 조그만 부품인데요. 손톱만한 크기 이제 조그만 부품인데, 여기에 그 한국의 드라마나 여러 가지 그 영화 이런 걸 담아서 이제 북쪽에 보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탈북민이 뭐 풍선에 이런 걸 담아서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넘기는 거,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런 거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 그 같은 USB를 뭐 단둥에서 신의주로 보내는 그런 사례가 이제 여러 번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 법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중국 측에서 북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것이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네. 자, 한국의 일부 언론을 보면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야당 또 대북인권단체 탈북민 등 이 법에 반대하는 측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북한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나 그때 특히 김여정이 나서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김여정은 당시에 응분의 조처가 없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서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거기 나가서 남북군사합의 파기 이런 것들까지 그 위협을 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 뒤에 한국 정부가 이 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런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에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서 왜곡 비난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은 대체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에 무슨 나쁜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외부 세계의 이런 정보, 국제인권선언에도 보장된 이런 행위고 또 표현의 자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것을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 입장으로 이미 성명이나 반대하는 견해를 밝혔고요. 또 미 의회는 조만간 그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된 그 청문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집권여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면 북한 당국이 남북 대화에 응하겠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내심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김여정은 지난 6월 담화에서 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남북군사합의도 파기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전단 살포를 막았으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 관계뿐 아니라 미북 관계도 함께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북한이 가장 바라는 건 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 해제일 겁니다. 한국이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좀 했으면 기대를 했을 건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 문제 관련해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남북 간 경제 협력을 위한 제재 해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북관계를 견인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한 북한은 남북 간 대화에 당분간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대북전단 금지법 이것도 그 남북 대화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유엔이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16년 연속 채택이 된 것인데요. 여기서 볼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이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음을 선포하는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Resolution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the same? It is so decided.
앞서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안이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제 16년간 이제 연속해서 그 통과된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이 그 과거하고 비슷합니다. 아, 북한 인권 결의안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 열악한 그 인권 상황을 지적을 하고 이것을 개선해라 이런 것이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네 가지 분야가 됩니다. 북한에서 일단 그 북한 당국이 향하고 있는 고문, 성폭력, 구금, 정치범 수용소, 납치, 종교 이렇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 이런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이제 들어간 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권 상황이 더 나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 내용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북한의 그 인권 상황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런 인도주의적 활동 또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외부 세계의 모니터링 즉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이런 상황의 상황을 살펴보는 이런 것을 허용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권 상황이 워낙 그 나쁘고 오래됐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도 처벌해라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네. 일단 그 결의안 내용을 보면요. 그 유엔 안보리에다가 그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또 책임자 처벌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안보리에 권고한 이유는 안보리가 유일하게 유엔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인 로마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을 직접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안보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안보리에 그 같은 조치를 권고를 했던 겁니다. 따라서 안보리에서 결의하면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보리 의결을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 찬성이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 두 상임이사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도 표결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로선 안보리를 통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유엔총회에는 북한 대표도 참석을 했을 텐데요. 북한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번 유엔총회 그 회의에는 그 북한의 그 유엔 대표부에서 김성 대표, 김성 대사가 이제 그 참석을 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 결의안을 그 채택한 것은 정치적 동기에서 그러니까 북한을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외부 세계가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서 이런 것을 꾸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지적한 이제 여러 가지 인권 그 사례가 많은데 아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것이 대부분 그 탈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지어낸 날조된 정보 왜곡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그 했습니다. 아 그러나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벌써 16년이나 아 그 계속 채택된 거기 때문에요.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이 나쁘다 이런 것은 벌써 지금 상당히 오래된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김정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국제사회 특히 유엔총회 회의장에서도 김정 대사의 같은 그 발언은 별다른 주목이나 효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얘기를 해보죠. 유엔 안보리는 몇 년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고강도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자, 이 언급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크리스토프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독일 대사인데요. 그 외에 남부리 소속인 그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조금 있으면 이제 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아, 물러나기 전에 일종의 이제 고별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아, 16일 날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아, 북한의 그 핵과 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아, 이것이 상당히 아직도 계속 위험한 사항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 핵과 미사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제재를 좀 완화하거나 해제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북한이 그 지난 10월 그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나왔고 이렇게 새로운 무기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그 주요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공식화됐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내용 그리고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유명하죠.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끌었고요. 대통령이 된 뒤에는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과 인연도 깊은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890년에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온 가족이 중부 캔자스주로 이사갔고요. 캔자스주 에빌린에서 성장했습니다. 나는 일곱 형제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집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미식 축구 선수로 활약했는데 대학 갈 나이가 돼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생도로 뽑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평화주의자셨기 때문에 내가 군인이 되는 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육사에 가는 걸 허락하셨죠.
네, 아이젠하워는 1915년에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유럽에 나가서 싸울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요. 아이젠하워가 유럽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에 정전이 이뤄지면서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장교 아이젠하워는 폭스 커너, 더글러스 맥아더 등과 같은 여러 장군 아래 참모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오하이오 대학교 역사학과 체스터 페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군 생활 초기에 아이젠하워를 도와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폭스코너 장군이었는데 코너가 아이젠하워 능력을 높이 사서요. 포트 레벤워스에 있는 육군 지휘 참모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추천해 줬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육군 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아래 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이젠하워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은 조지 마샬 장군이었습니다. 1939년부터 미군 합참의장을 맡고 있던 마샬 장군의 눈에 든 건데요. 마샬 장군이 계속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아이젠하워가 주어진 업무를 모두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관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작전 실시 날짜가 가까워지자 아이젠하워의 손에서는 담배가 떠나지 않았다. 초조한 듯 하루 종일 커피를 들이키기도 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중에 아내가 묻자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하들 역시 두려움을 갖게 됐을 거라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란 자신감을 심어줘야 했다는 것이다.
1944년 6월 6일 아이젠하워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항공기 12,000대, 병력 수십만이 동원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군사작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연합군은 독일군의 기세를 누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1945년 6월 미국인들은 뉴욕으로 돌아온 개선 장군 아이젠하워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국민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젠하워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체스터 페크 교수의 설명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에게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출마하라고 권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요. 현직 대통령인 자신이 부통령으로 나가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아이젠하워가 거절했죠. 1948년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요.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이 됐고요. 몇 년 뒤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초대 최고사령관으로 유럽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면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결국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출마할 결심을 하면서 공화당원이라고 선언을 했죠.
사실 아이젠하워는 그때까지 정치에 관여한 일이 없었습니다. 1952년 선거 전에는 투표에 참여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직업 군인은 정치를 멀리하는 게 좋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1952년 선거에서 공화당은 아이젠하워의 별명인 아이크를 이용해서 I like Ike, 아이크를 좋아해요란 선거운동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많은 미국인들 입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아이젠하워는 손쉽게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 전쟁 종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약속대로 한국을 방문했고요. 대통령에 취임하고 6달 뒤에는 정전협정을 끌어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아이젠하워의 업적이죠. 한국전쟁이 오래 끌다가 전쟁이 시작되고 3년이 넘어서야 끝났는데요. 트루먼 행정부 당시 휴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거든요. 솔직히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인들이 한국전쟁을 끝내고 싶어서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때는 사실 미국 국방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요. 이때는 냉전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소련이 위험하고요. 미국의 안보와 생존에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국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했죠.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절대 필요 이상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리자 국방과 안보 분야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압력이 나왔는데요. 아이젠하워는 여기에 저항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1956년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모두 8년 동안 미국 대통령직을 맡았는데요. 경제가 번영하는 시기에 미국을 이끌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For the most part, the 1950s overall was a period of economic growth.
1950년대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고요. 여러 소비 상품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면에서 중요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간 고속도로 건설 법안이 이때 통과됐습니다. 주간 고속도로 건설은 아이젠하워 재임 시기에 중요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어떤 면에서 보수적이긴 했지만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해결책의 하나로 시행했던 뉴딜 정책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했는데 국내 정책 면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업적이라면은요, 전반적으로 튼튼한 경제를 들 수 있습니다.
1957년 9월 흑인 여학생 엘리자베스 에크포드가 아칸소주 리틀록의 백인 고등학교에 나타났다. 성난 백인들은 에크포드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고 주지사가 보낸 주방위군이 에크포드 앞을 가로막았는데 3주 뒤에 연방법원은 주지사에게 방위군을 철수시키란 명령을 내렸고 에크포드와 다른 흑인 학생들은 무사히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네, 몇 년 앞서 연방 대법원이 공립학교의 인종차별은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지만 실제 미국인들 생활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공립학교 인종차별을 철폐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나오게 됐고요. 그런 노력의 하나로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흑인 여학생이 백인 학교에 등교하려고 시도했는데요. 그러자 폭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Such an extreme situation has been created.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연방군을 리틀락에 보내서 흑인 학생들이 안전하게 백인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보호했는데요.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민권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민권 운동을 강력하게 지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종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는 정부의 조치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태도 변화, 그러니까 인종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1954년에 미국 대법원이 공립학교 흑백차별이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실 아이젠하워는 그 판결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젠하워는 법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믿은 사람이었고요. 대통령의 주요 책임 가운데 하나가 법을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연방 군대를 보낸 겁니다.
사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났을 당시에는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재임 당시에 정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때 주요 쟁점을 잘 모르는 것처럼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그런 생각은 오해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역사학자 체스터 페크 교수는 말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가안보 전략을 세웠고요. 원자폭탄 정책과 비밀 공작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고요. 이런 정책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의 결정이 과연 현명한 것이었느냐, 또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흑인 민권 문제가 그렇고요. 또 공산정부라든가 친공산주의 성향의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미국 중앙정보국 활동을 승인한 일 등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 최근 역사학자들이 매긴 역대 대통령 순위를 보면은 아이젠하워는 8위 또는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상위 20% 내지 25% 안에 들고 있는데요. 저는 아이젠하워가 위대한 대통령 반열에 오를 사람은 아니지만 꽤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비호의 세진이었습니다. 미국 상원 양당이 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부양책을 마침내 타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19일 심야 토론 끝에 부양책을 통과시켰다면서 척수모 상원 의원은 협상 뒤 기자들에게 돌발 변수 없이 지금 방향으로 계속 가면 20일 부양책을 표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일 상원 표결에서는 신종 코로나 부양책과 함께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도 함께 통과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부양책에는 실업수당 보조금과 각 가정에 대한 현금 지급, 학교와 의료시설 지원책, 백신 대포 예산 지원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7,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현재 신종 코로나 감염자 자체 집계 결과 대륙별로 유럽이 2,16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미가 1,790만 명, 중남미 1,450만 명, 아시아가 1,300만 명 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에 따른 사망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씩 발생하는 미국은 지난 월요일 기준 숨진 사람이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백신 배포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약 육군 장성 구스타브 페르나는 배포 초기 단계에서 각주에 전달될 백신 수량에 대한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페르나는 기자들에게 오류를 바로잡고 있으며 이제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페르나의 사과는 12개 넘는 각주 주지사들이 연방정부로부터 받게 될 백신 수량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영국 코로나 변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9일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더 전염성이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신종 코로나 변종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긴급 봉쇄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신규 호흡기 바이러스 위협 자문 그룹이 지난 며칠간 변종을 분석한 결과 변종이 더 심각한 질환이나 높은 사망률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훨씬 더 빨리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이 영국발 항공기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내년 1월 11일까지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도 일시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19일 자정부터 영국발 항공편과 열차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 독일 정부는 영국발 항공편 운항 금지 방안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영국과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변종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회원국과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최근 러시아에 있는 미국 영사관 두 곳에 대한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외교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에서의 외교단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현재 보건 상황이 폐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있는 영사관 두 곳의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국무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자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예카테린 브루크 영사관 업무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주로 영사관 폐쇄 방침은 최근 미국 당국이 러시아를 미국 내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대규모 해킹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